7장 1절에서 10절요. 그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십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시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며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치게 됐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 쉽죠. 믿음이 너무 좋아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병을 고쳤더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 보면 이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죠? 믿음이 좋았어요? 또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나와요. 뒤로 가면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7장에 이런 사건들을 쭉 기록한 전체 문맥, 내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전체 문맥이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잡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 부분을 보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7장에 그 이야기들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를 찾아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그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아니면 누가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뭘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큰 흐름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나오는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관점으로 한 번씩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거든요. 2절 보시면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는데 백부장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부하가 100명의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높은 계급이에요? 부하 100명이면 우리나라에서 뭐 좀 되죠? 우리나라 군대 편제 다 여자들만 있어요. 한 소대가 보통 30명이에요. 한 소대가 30명이고, 그게 이제 보통 4개의 수치로 잡습니다. 3개에 뭐 하나가 더 붙거나 이렇게 3개나 4개나 붙다 그게 중대가 되거든요. 30명 4개면 120명이 되죠. 120명인데 보통 120명까지 안 돼요. 중대가 2개 내지 3개 정도니까 한 100명은 중대장보다가 조금 낫나 뭐 그 정도입니다. 중대장 가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 계급으로 대위 정도예요.
근데 그 시대 로마 군사의 중대장이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더더구나 이건 정말 자기네 식민지에 와 있는 중대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대하면 중대장이나 대위 정도 되는데 또 군대에서 대위 같으면 어느 정도냐 하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되긴 돼요. 그럼 바풀떼기 3개? 저는 옛날에 박 대통령이 그 저기 혁명을 일으켰을 때요, 그 혁명을 지지한다고 앞장서가 끌고 댕기다가 나중에 출세한 차지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 혁명 당시에요 대위였어요. 어떻게 보면 꼴랑 육군 대위가요. 그 육사생도들 그 혁명 지지 그 세력을 그 혁명 지지 행진을 이끌어내겠다고 나서가지고요. 이래가 끌고 나왔는데, 소위 말하면 육사생도는 아직 학생이잖아. 그 학생들에게 제일 힘 있는 사람은 바로 위에 있는 선배들. 여기에 영향력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서오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겨우 대위 주제에 혁명을 돕는다고 그렇게 나서가지고 나중에 그 뭐까지 하죠? 경호실장까지 하다가요. 제 2인자 노릇을 오래도록 했어요. 물론 그래서 죽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뭐 중대장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만만치는 않은데 그렇다고 높은 계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을 때에 이 로마 그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엄령 하에서 중대장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계엄령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죠? 계엄하에서 중대장쯤 되면요? 셉니다. 경찰이고 뭐고 다 무시해요. 도지사 뭐라 그래도 무시하고요. 군인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던 그런 시절에 중대장이면 제법 셉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백부장은 반드시 로마 시민이어야 돼요. 로마 시민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귀족 자제라야 되는 백부장에 임명이 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볼 때 이 백부장은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요 밑에 사람 그렇게 잘 안 챙겨요. 더군다나 그 밑에 종은요, 더군다나 옛날 종은 사람 측에도 잘 안 넣고요, 마음에 안 들리면 팔아버리든지 지게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 대접 안 해준 게 종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백부장이 자기 종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기 드문 케이스고, 백부장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봐야죠. 이 백부장이 그렇게 됐는데 3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들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일을 도와주셔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민족을 아주 잘 대해줬다는 얘기죠. 식민지에 와서 식민지의 지도층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이 식민지 백성들을 잘 돌봐준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옛날 뭐 우리도 일제하에 좀 있었으니까 듣는 바에 의하면요, 일제 순사들이 와가지고 진짜 한국 백성들 위해서 뭐 도움이 될 만한 일 잘 하겠냐 말이죠. 이게 이 백부장이 여하튼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귀한 분인 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3절에 뭐라고 청했느냐 하니까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 다음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오시라고 했어요. 오시라고 했는데 저 뒤쪽에 내려가 보면 오시지 말라 하더는 거죠. 그걸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백부장이 이 처음에 예수님을 청했었는데 나중에 오시지 말라는 거 보면 중간에 마음이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 변해간 그 과정을 천천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건 추정을 꼭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청을 했고 이 사람의 그 부탁을 들어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5절이죠. 회당도 지었고 우리 민족도 사랑했고 그리고 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다가 하니까 도중에요. 6절입니다.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러시는 거죠.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백부장에게요. 그냥 추측해 볼 뿐이에요. 자기 종 하나가 죽어가는데 예수가 병을 고친다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 보내서 좀 모시고 와달라 고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앉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정말 고칠 수 있을까?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말 고칠 수 있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병을 고치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 그죠? 해보니까 답이 나왔을 거예요. 뭐라고요? 주변에서 누가 도와줬을 수도 있죠.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은 본인 스스로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와서 분명히 고칠 수 있는 분일 것 같으면 이건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다음요? 나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지 마세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놓고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을 테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그 과정 중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요. 7절 보니까 말씀만 하셔도 된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8절 자기도 말만 하면요.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러면 그분이 아무리 먼 곳에서도 말로만으로 충분히 고칠 수가 있다는 게 이 백부장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요게 참 재미있어요. 그럼 이 백부장이 구약 성경을 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짐작입니다.
조금 알았을 것 같은데.
알았을 것 같죠?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해준다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의 기초가 되는 이 성경을 안 봤을 리가 없고 아마 유대 장로들이 이야기를 해도 했을 것이고 봤을 때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뭐 공부를 열심히 하겠나? 공부 안 하는 군인은 우리나라 군인만 공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승진하려면 공부 안 할 수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 군인들은 공부는 잘 안 해요. 필리핀 촌나라다 그죠? 여러분 필리핀을 우습게는 보지 마세요. 필리핀에서 박사를 따면요 미국에서 꼭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한국의 박사는 미국에서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은 한글로 박사 땄잖아요. 필리핀 사람은 모두가 영어로 박사를 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박사는 미국이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요. 필리핀의 장성들이 진급을 하려면 논문을 써야 된대요. 논문 심사는 누가 할까요? 이게 논문 심사하는 대학 원장들이 있어요. 제가 가서 만난 분은요, 그, 논문 심사 자격을 갖춘 젊은 대학 원장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젊은 아줌마예요. 근데 장성들이요, 이 젊은 아줌마한테 아주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진급이 그 손에 달렸는데요. 그러면 저 필리핀 참 가난하고 어렵고요. 정말 힘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장성 진급에 반드시 장성이 논문을 써야 된다. 이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문민 지배가 이루어져 있는 나라예요. 우리 같으면요. 별 닮은 막, 대학 교수고 나발이고 눈에도 안 차있는지 모르죠. 근데 저 나라는 안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자, 로마로 갑시다. 백부장이 뭐 그거 가지고 남의 나라 식민지 그 종교 서적 성경책 읽었겠냐? 읽었겠냐 안 읽었겠냐 생각을 해보면요, 전 분명히 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본래 군인이 아니에요, 백부장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귀족의 자제예요. 이게 군대가 소집이 되면 불려나가요. 신분에 따라서 계급이 주어져요. 귀족의 자제, 공부 많이 합니다. 하고요. 그, 유명한 케사르, 우리가 흔히 아는 시저 있죠. 시저라는 사람은 군대를 끌고요. 그 전쟁을 하러 갔어요. 전쟁을 하러 가서 자기가 전쟁한 전쟁의 기록을 다 남겨요. 오늘은 어디 가서 어떻게 어떻게 싸워서 이런 작전으로 어떻게 승리했고 하는 걸 전부 해가지고 그 본국에 보내요. 세상에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본국에서는요, 그 책이 출판이 돼가지고 팔렸어요. 희한한 나라죠. 그래서 그 시즈가 쓴 그 책이요.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시저가 전쟁터에서 전쟁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걸 전부 출판에가 책 내고 이런 나라니까 백부장이 뭐 군인이 뭐 알겠나. 이건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분명히 구약을 읽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구약을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 요 질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눈에 띈 장면이 뭐였을까요? 뭐 감동이 됐을런지 눈에 띄어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을지도 모르죠. 그게 뭘까요? 힌트 드릴까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한데 관심이 눈에 확 끌려요. 이 백부장이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에 자기의 입장과 가장 비슷한 기사가 뭘까요? 아, 여수아도 장군은 장군이죠. 여수아는 민족 전체를 이끌었던 좀 높은 장군이고, 높긴 다 높네. 딱,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아, 할 거예요. 그때가 안 나와서 그렇지. 남한 이야기야. 그렇죠? 이웃나라 장수잖아. 문둥병 들렸잖아요. 그런데 왔더니, 고쳐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고치나요? 선지자가 나와서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뭐 이래가 고친 게 아니고 내다보지도 않아요. 내다보지도 않아고요. 저 가서 일곱 분 모여 가시면 됩니다. 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나만의 이런 이야기가 이 백부장의 머릿속에는요.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럼 사람이 참 희한했어요. 어디 가가 들여다봐도 자기하고 관계된 것만 열심히 봐요. 오늘 아침에 잠시 뉴스 틀어놨더니 제가 돌리고 싶은데 우리 집안이 하도 열심히 보고 있어서 못 돌렸어요. 부피 건강 교수가 나와가지고요. 머리, 부피를 관리를 잘해야 머릿결이 이쁘니 다니까인데 우리 집안이 저 바바다 나와가 그걸 한참 보고 앉았더라고요. 못 돌려서 그거 벗고 뭐 했다고 그런 건 몰라.
어디서 했어요? 관심 있으시네. 아니, 나도 관심 있어.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왠지. 어느 방송인, 에이, 난 몰라요. 어느 방송인지 모르고 돌리다 눈에 띄면 보고 이러는 판이니까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샴푸, 린스. 샴푸하고 린스가 중요한데요. 린스는 자기가 만들어서 쓴대요. 그 재료가 뭐냐, 그러니까 바다 포도래요. 처음 듣는 거죠? 바다 포도요.
바다 포도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 아니래요. 저, 아열대 지방에서 꼭 포도같이 생긴 바다에서 나는 게 있대요. 해초류요. 뭐, 극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볼 때 씹대요. 어지간히 다 앉았대. 그러니까 두피 건강에 그만큼 신경 쓰면, 그 다음 또 얼굴에 또 신경 그만큼 쓰면, 그 다음에 손톱, 발톱에 다 신경 쓰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앉아있대. 그래서 전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돌리고 싶은데, 우리 사람 그걸 막 들여다보고 앉아있으니까 못 돌리잖아. 오, 바바다 그거 모르고 열심히 보고 앉았어요.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나와도 자기 관심 있는 것만 딱 입력이 잘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구약 성경을 분명히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읽었으면 나만의 이야기가 분명히 기억에 남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라는 저분이 그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보다 더 탁월한 분이실 것 같으면 굳이 와가 손 얹고 기도하고 그리 안 해도 나만의 경우를 보니까 그게 맞겠다. 그래서 오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살아온 그 체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어요. 참을 만날 남 속이고 못된 짓만 하고 살아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런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푼다는 거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늘 술 먹고 들어와가 깽판만 친 아버지가 생각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싫어요 그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환경이 어땠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것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하고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 참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다. 다만 우리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는가 하거나 아 다를 수 있구나, 그걸 기억을 하시면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야기가 좀 길어진다면 제가 하나만 더 얘기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면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랬죠. 그러면 이 말 속에 얼마만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 다윗이 어릴 때 목동했단 말이에요. 목자 노릇하면서 땡땡이 쳤으면요, 이런 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지가 양치면서 사자가 덤비고 늑대가 동면 지 먼저 도망치고 에라 내나 살자 이랬으면요, 절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하는 고백은 안 나와요. 그럼 어쨌단 얘기예요. 사울에게 그 얘기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나 늑대가 덤비면요, 그때 싸웠어요. 싸우고 그거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그때 스물은 안 됐을 때가 한 16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때 사자나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냐고요. 곰도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몽똥 노릇을 제대로 했단 얘기죠. 여러분 저기 다윗이 물맷돌 돌려가지고 골리앗의 요 맞박, 이 맞박 여기를 맞췄거든요. 자기 실력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맞춰줬을까요?
아니, 지금 자기 실력이죠. 그게
네?
자기 실력 플러스 하나님께서.
보자, 박 지사님이 정확하게 기억하려는다. 왜냐면 사무엘 상 공부할 때 제가 그것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자기 실력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 됐으니까 정답을 거의 기억하고, 어쩌면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네?
물맷돌 돌려서 뭐 다른 짐승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실력이 계속 쌓여 있어 중요했던 이제 그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걸 마치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셨죠. 근데 실력만 쌓여 있었죠.
그만 둘 다다 그죠? 여러분, 사자나 곰이 덤비면 총을 두 방 쏘면 안 됩니다. 한 방 빗나가고 두 번째 맞추면 되냐, 그럴 겨를이 없어요. 한 방 빗나가면 죽어요. 그래, 한 방에 끝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자나 곰을 쳤다는 거는 다윗이 그만한 실력을 갖췄다는 얘기죠. 어떻게 갖췄겠어요? 첫 만나면 그거 연습을 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안 쉬워요. 이제 골리앗 얘기를 하면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된 얘기가 그거예요. 이 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건 다윗의 실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요, 보통은 돌이 튕겨나가요.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골리앗의 경우는 튕겨나가지 않냐고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반농담입니다. 정확하게 맞추는 건 다윗의 실력이었을 텐데 그게 튕겨나가지 않게 박히는 거는 하나님께서 꽉 밀어가지고 그렇게 봐도 별 물이 나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는 목동을 치면서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이 물매 돌리는 실력을요? 그거 한두 번 해가 되는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연습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해서 양떼를 철저하게 돌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 고백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 한 편이요. 그냥 툭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냥 자리 앉아가 머리 굴려가면서 쓴 시, 그건 별 생명력이 길질 않아요. 그런데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겼기 때문에 그 시편 23편이 그렇게 유명한 시가 되고 되는 거죠. 자기 삶이 거기 담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제가 쓴 글에는 우리 평생에 시 한 편은 남겨야 안 되겠냐. 제가 20대 때에 딱 한 편을 남겨놓고요. 제가 그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한 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 나만이 아니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았던 것은요. 그가 자기 경험, 자기도 군대에 있으면서 말만으로 움직이고 또 실제로 이 백부장은 황제의 명을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황제는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본 적도 없는 황제가 황제의 명입니다 하고 말을 전하면요. 자기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걸 생각해보니 저 예수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고칠 수 있겠고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오시지 말라고 또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세상에 이런 믿음이요? 이스라엘 중에도 없는 어떤 이런 믿음이 이방인 가운데 있겠느냐? 그래서 크게 칭찬을 하셨네요. 예수님 좀 서운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래도 병 고쳐주고 이렇게 되면 모셔가지고 좋은 식당이 될까 식사 대접도 하고 뭐 이래야 되지. 아예 오지 마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또 길거리를 헤매야 되나요? 목사님들 붙들고 식당 너무 가져가지 마세요. 아. 가서 웃고는 있는데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시간 없는데. 그럴 때가 아주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지 마세요 해서 섭섭하지 않았을까. 저 성경에 참 재밌는 답변 하나 있는 거 있어요. 저기, 요한 3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 3서 1장 4절. 요한 3서는 찾기도 어려워요. 딸랑 한 장짜리가 돼가지고. 근데 뭐라 그래요? 사도 입장에서요. 세상의 즐거운 일이 뭐예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즐거운 일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께 얼마나 즐거운 것이었고 이 백부장의 이런 믿음을 보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준 낮은 우리 인생들이요 뭘 즐거워하느냐면 전부 내가 가진 것, 내 주머니에 얼마 들어오는 것 이것만 좋아해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이 많아야 그게 사람의 수준이 조금 높은 거예요. 옛날에 저는요, 아 어디인가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려다가 말려다가 안 쓴 분도 있네요. 그분은 제 평생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양반이 쓴 글만 보고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했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가끔 그런 사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잘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다. 이오덕이라고.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셨어요.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책은 몇 권 남겼어요. 근데 전 그분이 쓴 글을 몇 개 읽으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런 분이 있었구나. 이젠 돌아가셨지 싶어요. 그런 분.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좋으면 만나지는 안 해도 편지는 써가지고요. 한 번씩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서오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보태준 거나 뭐 해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너무 좋으면 편지 한 통 보내요. 양성달 목사님, 필체가 세상에 그렇게 악필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악필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 편지 받아보고 와라.
아, 읽기가 힘드셨어요.
정말 악필이에요. 나중에 어디 가서 보니까 진짜 악필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천재는 악필이다. 근데 그런 분들이 나하고 직접 교제를 하거나 알아주거나 막 이런 거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이런 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쁠 때가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고요. 세상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을 것인가 이해가 잘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그러면 7장 11절이야. 11절에서 17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계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바울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바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내린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손을 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손이 온 일과 사망의 두루 커지라. 아멘. 나인성 과부는 그럼 왜 살리셨나요? 이에서 백부장의 그 뛰어난 탁월한 믿음 때문에 병을 고쳤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나인성 과부는요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왜 고치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래도 좋아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나인성 과부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면 얘기가 이제 또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에게서 답을 찾고 이 과부에게서 답을 찾고 그러면 맞기는 맞는데 정확한 답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 꼭 가서 만지고 뭘 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그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그게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건 뭐냐? 죽음도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지, 누구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고 누구는 너무너무 불쌍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답으로 삼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2절 보세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를 왜 메고 나와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 잘 합니다. 이렇게 읽어놓고 난 다음에, 읽어놓고 난 다음에 그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걸 자꾸 물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에 생각하면서 좀 자세히 읽는 버릇을 들이려고요. 일부러 자기 성경책 펴라, 그러고 읽어라, 그런 다음에 꼭 질문 하나씩 툭툭 던져요.
근데 그, 저, 이스라엘 그 장례, 그 뭐라 그러나? 네, 장례 문화가, 보통 이때 왜 불에다 갖다 그냥 놓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상례를 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가서 이렇게 넣는 네. 거 아닌가요?
제가 요 직구전 질문을 한 게요.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하는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말란 뜻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메고 나왔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메고 가나요?
네?
덜쳐 없고요. 네. 죽은 자는 어떻게 메고 가나요? 관에 넣어서 가는 거죠. 관에 넣어서 가는데 여기 이상하게 그냥 뭐 잘못 보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까 죽은 자를 덜쳐 메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14절에 관이
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하고 밑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아, 관에 넣어서 메고 나오더라. 이걸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못잡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관은요 뚜껑이 없대요. 우리같이 꽉 채워가지고 덮어가지고 뭐 화장을 하든지 갖다 매장하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에 담아서 그냥 운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12절에요. 한 어머니의 독자여 어머니는 과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나올 때 이 과부 하는 건 오늘날 과부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얕은 옛날 그 시절에는요 여자가 혼자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절. 예를 들면 저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얼굴에 이렇게 칭칭 감고 두루 삼고 있는데 만약에 남편이 없고 혼자 같으면요 어떻게 뭐 뭘로 어떻게 살까요? 일하러 못 가요. 집 밖을 못 나가요 여자들은요. 이슬람 사람들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슬람 사람 사귀어가지고 연애해가지고 가려뜨서 그 나라로 돌아갔다? 돌아갔으면 그때부터요. 그 친절한 남자만 보고 살아야 돼요. 집 밖에 못 나와요. 여자가 남자 없이 집 밖에 동행하는 것은요. 아니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인 교수가 그렇게 해서 파키스탄으로 갔다가 못 나오는 거예요. 영영 미국으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 친절하고 참 좋더라 해가지고 함부로 따라갈 일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 좋다고 따라갔는데 사람 좋은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전 그게 야, 그 문화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평생 한 집에서 그 사람만 보고 살면 돼요. 그러려고 하면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이 정도 생각하면 목사님. 예. 이제 이 정도 생각이 못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뭐 그 과장인지 모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오류에 빠진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이 처녀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전도한다고 사귀어서 이제 그때까지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가가지고는 완전히 진짜 목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갇히고 또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네 사람까지 여자를 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애 낳는 기계로 전락해가지고 뭐 어쨌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과장된 거짓말.
별 과장 같지는 않아 보여요. 뻔한 얘기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 전도를 특별히 조심하고 그게 전도가 그렇게 전도한다고 무모하게 뛰어들지 말라고
자 그래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과부를 왜 성경이 자꾸 저게 돌보라고 하느냐면 자기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있든지 아니면 아들이 있든지 이 아들 때문에 되는데 이 아들이 죽어버렸으면요. 이 불쌍히 여기서 가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더라 그런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보세요. 16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건 좋아요. 그래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요.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이것도 훌륭한 반응이죠. 그 다음 또 하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뭐, 그래, 그래, 그러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관중 성경을 잘 이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제가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장 68절을 보라고 적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8절요. 앞에서, 사가랴가 예언할 때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게 결국 이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로 이해가 되느냐 그러니까요. 69절이죠.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럼 결국 예수를 뭘로 여긴다는 거죠? 구원의 뿔 메시아. 네? 그러니까 앞에 큰 선지자를 일으키셨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종합을 해보면 결국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왔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다. 이 고백이 나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예언이 오늘 우리 눈으로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 얘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느냐고 물으면 뭐 일단 그냥 보기에는 불쌍해서 이러면 표면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냥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전부 그 뒤에까지 포함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이제 그다음 또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쉽게 말하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야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 맥락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요. 같이 봅시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신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은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참 묘하지만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정말 깨놓고 얘기하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던졌더라고 그러죠. 요한이 이런 질문하는 게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언제? 네? 언제 중이요? 태중에서요. 네? 태중에서 알아보고 뛰놀았다고 돼 있거든요. 세상에 6개월밖에 안 됐을 때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세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또 알아봤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물어요. 무슨 뜻이죠? 세례 요한조차도 메시아의 역할이 자기가 기대한 것하고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고 계시는 일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단 뜻이죠. 세례 요한이 그럼 기대했던 게 뭘까요? 메시아. 유대인들이 항상 기대했던 메시아의 그 개념.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현실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 그걸 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시네요. 요한이 아마 제자들 보낸 이유가 그걸 겁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요한에게 보고를 다 합니다. 왜 했을까요? 정확한 답은 숨겨져 있고요. 그냥 우리가 짐작으로 알 만한 답은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더 크게 봤을까요? 예수님을 더 크게 봤을까요? 예?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을 대적할 만한 사람.
아, 자기 선생님을 아니 자기 선생님한테 세례 받고 간 사람이잖아. 자기 선생님한테 세례 받고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이 사람의 소문이나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자기 선생님보다가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니 저 선생님한테 보고 자꾸 할 밖에는. 자기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고 갔는데, 가가지고 뭐 빌빌거리고 있으면요. 보고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뭐예요? 선생님한테 세례 받고 간 사람이 지금 선생님 뭘 잡아 먹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활동상에 대해서 자기 선생님께 보고를 합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대한 이유는요. 요한이 이때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그 쯤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옥에 갇혀 있을 때가 되니까 요한은 몹시 궁금할 거예요. 자기는 갇혀 있는데 저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제 예수가 뭘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터이고 제자들은요. 상세하게 예수님의 근황을 전해주고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상관은 조금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가서 물어보라고요. 그 질문이 19절 중간에 있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묻는 걸 봐서는요. 하나는 확실해요. 저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된 그분인 거는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오실 그이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그죠?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시라고 약속된 그분인 게 틀림없다. 그 생각은 분명해요. 그런데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묻는 이유는요. 안 믿어진다기 보다가는 확인을 좀 하고 싶다는 얘기죠.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왜요?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니 맞기는 맞는데 확인은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일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시나요? 22절이다, 그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이 말이죠.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라. 그랬더니요. 그 내용도 답도 보고 들은 대로 하라 하면서 답도 가르쳐 주시네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나오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답이 무슨 뜻일까요?
보면 모르겠냐?
아, 보면 모르겠냐? 보면 모르겠냐 하는데 이 내용은요. 이미 요한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터인데, 그죠? 요한이 이 얘기는 이미 들었을 거예요. 근데, 참 좋은 답이네요. 보면 모르겠냐? 근데, 들은 요한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보는 것 같고, 그게 안 됐던가 봐요. 그걸 보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답변은요, 보고도 모르겠냐?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뭐 그래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죠. 이어나가죠. 이게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소위 원용하는 겁니다. 인용은 그대로 가정하는 거지만 원용하는 거는요 말을 조금 바꿔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 얘기는 야 보고도 모르겠냐 요 차원을 넘어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 메시아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그 나는 메시아 아니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분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걸 보면 모르겠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시편이고 이사야고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만 말하면 그 말이 곧 내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다 이게 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소위 아는 사람들끼리는 말을 알아듣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안만 들어도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요한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충분히 답변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의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래, 내다 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대화법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방원이 정몽주한테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참석하시지요. 그런 말하면 될 텐데 그걸 뭐라 그래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대화법이에요.
소위 배웠다고 하고 뭘 아는 사람들의, 유식한 사람들의 대화법이 그거예요. 그 이방언니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 알았다고만. 너가 하는 짓이 그래가지고 내가 죽어도 못 하겠다. 이러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몽주가 그렇게, 이방언니 한수 얼프니까 정몽주도 한수 얼프 가잖아요. 그 대화가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날 소위 배웠다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을 한 수 읊어요. 한 수 쓱 읊으면 그 들은 사람이요, 거기 맞춰서 같이 읊어줘야, 아,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실을 읊었는데 그 답변을 못하면요, 나 이건 인간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 아닌데 어떤 인간이 하나 와가지고 뭐 부탁을 하나 했는데 그냥 막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글자 한 편 쫙 나오면요, 진짜 대접받는 거예요. 그런 게 딴 거 있나요? 뭐 옛날 초상이 났는데 소위 말하면 지방을 써야 되잖아요. 아무도 못 써. 근데 지나가던 낙원에 하나 들어가고 한자 열심히 딱 써 붙여주면요, 밥도 먹고 잠자리고 다 대접받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대화법입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물었으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답변하시냐 하면, 말이 통하는 그 두 분끼리의 대화법.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걸 또 못 알아들으면요, 우리가 그 수준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 그거, 그런 거니까, 성경 읽는 방법. 성경에서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 것도, 그게 또 우리가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 기억할 만한 거는요, 야, 보면 모르겠냐? 이런 말씀 하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 중에 제일 1번이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그렇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시잖아요? 이 중에 제일 저게 확실한 중요한 거 하나만 짚어라 하면 뭐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기죠? 근데 이게 뒤에 붙었죠. 뒤에 붙었다는 거는 중요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에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인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앞에 게 중요해요. 앞에 거. 맹인이 보며. 그렇게 돼 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하고 맹인이 눈 뜨는 거하고 이거 둘 중에 메시아의 증거로 채택하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걸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저런다. 맞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전혀 안 나오는 것이 맹인이 눈 뜨는 거예요. 가끔 뭐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아예 폭상 뭉개지면 새로 짓는 게 쉬운데요. 있는 건물 뜯어가면서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고쳐가면서 새로 만들려면 더 머리 아프다네요. 그럼 맹인을 고치는 거는 멀쩡한 건물의 일부만 떠도 고치는 거고 죽은 사람은 아예 새로 만드는 건가요? 그건 웃고 넘어간다. 구약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 예가 있으니까 이거는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런데 맹인이 눈 뜨는 얘기는 그야말로 메시아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맹인이 보고, 맹인이 보며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 있다 하는 사실도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23절에서 30절까지요. 24절에서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언덕이랑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 그 다음 얘기다요.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왜요? 요한이 광야에 있으니까요. 그래 갔더니 첫째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가 뭐예요? 여자. 아, 그 전에 어느 그 저기 성악가가요, 그 연주회를 하면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 가사가 제 마음이 아니고요. 이게 가사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거니까 미리 여자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부른 노래 뭐겠어요? 여자의 마음. 그 가사가요?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갈대와 같이 변합니다. 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골 레터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부르고 나니까 여자들이 박수 더 열심히 치던데. 그건 뭐 거기서 나온 얘기니까 그쯤 하고요. 그 예수님이 물어요. 광야에 왜 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그 말은 요한이 어떤 사람이란 거죠?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 얘기죠.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가 나쁜 놈이에요? 갈대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바람이 흔들려야 부러지지 않아요.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도 꼿꼿하게 서 있는 놈은 언젠가는 또 부러져요. 그래서 갈대는 그렇게 흔들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저 한번 마음 먹으면 치고도 안 변한다.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아, 경우에 따라다면? 그럼 각 경우를 예를 하나만 들면요? 사람들이 마음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시축배축 변하는 거,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참, 우리말에 많잖아요. 작심, 삼일. 여러분, 작심, 삼일 가는 거 참 나쁜 말인데, 그건 너무 애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한번 마음 먹었으면?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게 왜 3일 만에 변해요? 그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쁜 말이라는 걸 조삼모사, 아침에는 3 했다가 저녁에는 4 했다가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는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간다. 그래, 그거 참 많아요. 전 옛날에 주일학교 센터에 그런 얘기 잘 합니다. 교사는 몇 년 하다가 그만둘 게 아니고 한번 했으면 죽을 때까지 해라. 싫어한다고요? 애들 싫어한다고요? 올 초에 제가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얘들아, 잘생기고 미남인 전도사님이 있다가 이 단어를 헐베 와서 미안하다. 이 자식들이 아무 대꾸도 안 하잖아요. 이 똥까지 같은 자식들이. 가면 그래. 그래, 괜찮아요. 하든지, 못하는지 해야 될 것이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니. 이제 많이 변했어요.
괜찮은 걸 보여줘.
예? 네?
괜찮다는 걸 보여줘.
아, 요즘 많이 변했어요. 지난주 말고 그전주가 하이라이트였어요. 요새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거의 막 단계에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 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맨몸이요. 그 땅바닥을 치면서 했던 얘기 몇 가지 들었어요. 이것은 드라마가 아닌 줄이다! 이런. 그러니까 시끌벅적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또 그러대. 목사님 저 뒤에 아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 했는데 예고편 했잖아요 예고편. 그래가 이제 본 소리 안 하고 아이들 인사도 잘하고 잘해요. 뭐라 이거 가면 뭐 뭐라 이랬죠? 아니 그래서 아이들이 나이 많은 선생님 싫어한다고요? 나이 많은 선생님을 더 좋아할 만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아이들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이 일은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끝까지 해야 돼요. 아마 교회에서 오랫도록 하고 제일 보람 있는 일이 그거 아닐까 저는 그리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고등부 잠시 비었잖아요. 제가 또 잠깐 비었는데 그 사이 내가 가면 안 될까? 내가 또 새치기가 또 갔어요. 임시로. 가가지고 또 잔소리를 엄청 해놓고 왔죠. 이런 새끼들 나는 내가 누구 보고 싶어가지고 임마 장원회가 왔는데도 이것들이 보고 아는 척도 안 하고 빼꼼히 쳐다만 보고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요, 이 속에든 이 표시를 잘 안 해요, 저놈들이. 속마음 제가 어찌하니 알아요. 모처럼 만나서 반가운데도요, 뱅글씨 웃고 쳐버려, 그냥. 난 누구 쳐다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데, 요것들이, 어? 그냥 아는 채도 안 하고 너 그러지.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를 또 가서 쇼를 좀 하다가 오겠는데, 애들 대하고 그러는데 참 기분 좋아요. 좋은데, 교사 한번 했으면 평생 한다는 각오로 그냥 막, 가야 되는 거지. 그거면 몇 년 하다가 채워버려라, 말아버려라. 별로 안 좋아요. 공부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되지. 뭐, 문장기 있다고 오늘 휴가에 가고 돌아가고 잠겼으면 무슨 소리 열어야 되지. 방학이가 가고 돌아가고 말이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어쨌거나 간에 한번 했다고 하면 가는 건데 좀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들어요. 그 보세요. 저게 요한이요? 요한이 너 갈 때냐 그러죠?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저 정치 권력이 휘청휘청거릴 때요 이때 줄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리를 하나 보존할 건데 요한은요? 그 헤롯 왕에게 바른 소리 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렸고, 이거 딱 밀고 나가는 그런 사람, 뿌리가 깊은 사람 아니더냐.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요한은 바람이 흔들리면 갈 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고 간 사람 아니냐. 그러죠. 그 다음 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사치하는 사람 보러 갔었냐. 그러죠. 그런 사람은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냥 화려하게 차려입고 권력만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죠? 26절 보니까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라 그러면 되지. 선지자보다 훌륭한 뭐예요? 선지자보다 훌륭하면 선지자가 아닌가요? 훌륭한 선지자. 여하튼 예수님 표현은요,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27절에요. 기록된 바, 여기 있죠. 저는 이 기록된 바라는 이 말 갖고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목을 잡아놓고는 제목만 잡아놓고는 잘 못했어요. 한참 못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설교에 그냥 묻혀서 넘어가도록 그랬는데 기록된 바 이게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 예. 아니 그럼 뭐 어디 몇 장 몇 절 이래주면 되지 왜 기록된 바 그러죠? 그러면 요 기록된 바 여기 어디 기록된 건지 아시나요? 아니요. 말라기 3장 1절이라고요. 관주 활용할 줄 빨리 익히시는 게 좋아요.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인용을 한 거다. 이러는 거죠. 아니, 그러면 27절에 기록된 바 이러지 말고 말라기 3장 1절에 이러면 안 되나요? 다 아니까. 다 아니까는 두 번째 답이고요. 진짜 정답은요. 말라기 3장 1절이라는 이런 표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하는 표가 구약 시절에 없었어요. 신약도 저 뒤에 와서 붙인 거예요. 본래 없었어요. 예. 두루마리 책에. 이제 이 기록된 바 하는 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이르기를. 이사야가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이죠. 제가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할 겸 설계당을 해야 되겠다고 잡아놓은 제목이 뭐냐면요. 어디서 누군가가 이르기를. 어디서 누군가 이르기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어디서 누군가, 그게 뭔 말이에요? 정확한 것은 10편, 몇 편, 몇 절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누군가 이르기를. 그러면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은요, 아, 저게 어느 구절이라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옛날에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린 간단하게요. 말라기 3장 1절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저 편리한 세상인지 몰라요. 근데,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공부는 더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죠.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이런 얘기 다 하죠. 옛날 우리 때는 연무자 씨가 먹지도 못하고 책도 없어가지고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다. 근데 지금 뭐가 안 되나 그러죠. 응? 책이 없나 밥이 없나 돈 안 대주나 그런데도 왜 안 하죠?
학교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오늘날 우리의 비극 중에 하나는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성경 한 권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나 봐요. 근데 전 기절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절대 불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답을 말하대요. 텔레비전 없고, 휴대폰 없고, 책 없고, 그러면 가능하대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들어갈게. 들어갈 잡동사니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집어넣을 틈이 잘 없대네요. 제가 그 말 듣고, 아, 그렇겠구나.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요한이 누구냐? 그랬더니, 말라기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말라기 3장 끝에 가보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온다고 그랬죠?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왔나요? 하고 물으니까 왔다고 말해요. 요한을 가리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온다고 하던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 보다가,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 제가 설명한 건데요.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자라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요한이요, 너무, 뭐라고 할까요? 허무하게 죽죠. 죽음이 좀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게 위대한 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려 했느냐? 요한이 어떻게 죽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 너무 하시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다 이러면 그것도 거의 다 맞는 답이에요.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하면요, 어딘가 모르게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어머, 그 얘기 잘 하셨어요. 제가 다른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요한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는 생각이 딱 들면, 이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해서요, 그게 메시아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덕을 봤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데, 우리 위에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생각이요? 정말 감사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요, 이 객관적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허무한 죽음인가를 이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령 이런 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에게 친구가 없으니 천만 다행이지. 하나님에게 만약에 친구가 있었다면요, 이 친구가 하나님 보고 뭐라고 했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만드실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하게 사람 하나를 만들어 놓고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고통받는 거예요. 심지어요, 이 피조물 하나를, 이 피조물을 살려놓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러 보내는 거. 그걸 만약에 옆에 친구가 봤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미쳤다고 그래요? 정신병자래요? 충고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충고하겠어요?
다시 생각해봐.
정신 차려, 다시 생각해봐. 이럴 수도 있고요. 제일 현실적인 충고는요, 그건 니가 만든 거잖아. 안 되면요, 다시 만들면 되잖아. 다시 만들면 되는 거, 그걸 왜 독생자까지 희생시켜가면서 그러냐. 안,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요, 정말 엉뚱한 짓이고 허무한 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걸, 그걸 요한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 그것도 하고 갑시다. 짤막하게요. 하나님께서 왜 그 미친 짓을 했어요? 누가 사랑 켰어요? 그 중한 답을 제가 한마디 툭 던진다. 사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참 무섭습니다. 이 중에도, 제가 가끔씩 그걸 물었네. 이 중에도 사랑에 빠져가지고,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 하는 말이라, 지능까지 지런 사람이네? 주변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 짓 했나요? 알고 갔죠. 사랑이 그 원래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허무하게, 참 허무하게 죽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뒤에 붙은 말이 참 재미있어요. 28절 뒤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요한이 그렇게 큰 자고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일이다. 이 얘기죠. 세례요한 얘기 시큰 하시더니 끝에 가서 무슨 얘기 하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들 방학할 때요, 이제 방학식 할 때 훈화를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너무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건강을 생각해서 푹 쉬고 뭐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쭉 한답시다. 아이들 좋아하겠죠? 결론이 뭘까요?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결론이 뭘까요? 공부하지 마라 할까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할까요? 틀림없어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뒤에 가보면 결국은요 공부해라는 얘기예요. 재밌는 거 요즘은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학교의 서무과장이요. 마이크 쥐고 있으면요 학생들 요즘 공부도 잘하고 무엇하고 칭찬 다 잘해요. 학교 생활 잘하고 뭐 칭찬 잘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 네, 고나 번째 때 내라예요.
그리고 행정실장인가?
네?
서무과장.
요즘 그래 행정실장이라고 해요. 그럼 옛날 말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요, 학내도 공부 열심히 해라 보다는요, 책글상 대강부 쓰고, 유리창 대강 깨고.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 뭐냐에 따라서 마이크 지켜놓으면요, 무슨 소리를 해도 결론은 자기 직분대로 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하는 거냐. 예수님이요,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다가도 제일 끝에 가보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이런 일 저런 일을 겪고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물론 이 말 속에 생각해봐야 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결과를 한번 보세요. 29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내려가서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하나님께서 아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을 했는데 30절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요 결론 보세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저 백성들과 세리들은 하나님 제대로 잘 못 섬기고요. 자기들은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오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자기들만큼 하나님 잘생긴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더라. 아니, 이게 가능한가를 생각하세요. 한 사람은 교회에 간신히 간신히 와서 예배만 겨우겨우 참석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은요 평생토록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교회의 구석구석을 다 돌보고 평생 헌신을 했는데 요즘 편빌리면요 그렇게 했다는 너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냐 이런 선고가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죠.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동생님이 하나가요 그 회계 집사를 한 15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봐 형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더라고요. 못하겠다 하면 하지 말지 왜.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할 사람이 없다고 하라고 그래. 왜? 왜 못하는데? 물었더니요. 자, 그 위에 수장로라는 분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돈 쓰고 지출해라 그러고 이미 막 그런데요. 그 왜 그러냐면 교회 조그마할 때 장로가 됐어요. 그 이후에 교회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 뒤에 장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한대. 나 그 잘못 때문에 회개 못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아 그러면 네가 그 장로 잡을 수 있다 해라. 못 잡을 거야. 못하겠다고 일단 서류부터 집어던져라. 그 다음에 그랬는데도 꼭 해라고 오거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그 장로가 규정에 맞지 않게 돈을 썼다고 지불해라 그러거든. 네가 지불을 하지 말아 거야. 지불 안 하는 거야. 돈 누락하는데 이거 규정이 안 맞아서 집을 못합니다. 이러고 회가 다 끊어지고 버텨버리니까요. 이 장로 결국 항복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요. 가끔 교회에 보면 내 교회인데 장로가 아니면 장로 아니면 마찬가지예요. 권사라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특히 오래된 교인이 내 교회인데 누가 나 말고 누가 뭘 어쩐단 말이야. 딱 주인 행사하는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돌봤단 말이지? 지켰단 말이지? 너 한 번도 내 뜻 생각해 봤니라고 물으면요. 목사님도 하나 봐요 또. 제가 요거 들었는지. 교인들이요. 다 떠나가. 다 떠나가는데도 목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다 가더라도 난 이 교회 지킬 거야. 뭘 지킨단 말이에요? 건물만 지키다가, 건물만 지키다가 이제 다 떠나고 이제 자기 혼자 남으면? 건물 자기 거네, 그죠? 됐네. 이게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아주 단적인 예예요,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순종한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더라. 이제 그 예가 여기서부터 그 뒤에 한두 개 더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여기서부터 계속 합시다. 이게 누가 보면 원래 좀 길어요. 본문 자체가 길어서 한 시간 만에 마치려면 너무 길고 두 시간에 거치려고 하면 조금 짧고 해가 중간에 잘리는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하세요. 기도합시다.